사랑. 새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하루를 영영 못하네. 저 넓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은 영원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남업죄 못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과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외 하나님 거신 사랑을 증명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선보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나이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천을 높이 쌓아도 채우지 양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선보여 찬양하세.
로마서 3장으로 바울의 신앙 고백으로 우리의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309장, 통일 409장,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기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내어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벗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9절 말씀으로 봉헌금에 가시겠습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구해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봉헌송 하시겠습니다. 봉헌송 뒤에 이충현 집사님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토요일날 결혼했던 김종호 형제님, 아버님, 어머님, 김진국 우순자, 지난 주간에 신방감사헌금 하셨습니다. 잘 마치고 한국 돌아가셨습니다. 네, 기도 주십시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구속하시고 구원하심으로 우리를 예배로 인도하시고 또 우리로 눈을 뜨게 하시고 주님의 택하신 진실한 주님의 사역 가운데 동참을 하시고 강건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의 갈급한 심령에 생수가 넘치도록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시고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터를 통해서 얻어진 물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준비한 성질을 기억하시되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또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옵시고 강건하게 지켜주시면 기쁨으로 감당케 하옵소서. 복음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말씀 사무엘하 21장입니다. 주부 뒷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21장 교독에서 갑니다. 리스바라는 여인의 사연입니다. 다윗 시대에 세해 동안이나 흉년이 들었다. 다윗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곡절을 물으니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사울과 그의 집안이 기브온 사람을 죽여 살인죄를 지은 탓이다. 3절 하십시오.
당신이 기본 사람에게 물었다. 내가 당신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소? 내가 무엇으로 구상을 하여야 주님의 주인이 대사님의 복을 빌어주시겠소?
그의 자손 가운데서 남자 7명을 우리에게 넘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택하신 왕 사울이 살던 기브아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들을 나무에 매달겠습니다. 왕이 약속하였다. 내가 그들을 넘겨주겠소.
그러나 다윗은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들 사이에 계시는 주님 앞에서 맹세하는 생각을 생각하며 사울의 손자여 요나단의 아들인 므빌보셋을 밖에서 빼놓았다.
제가 구절합니다. 기본 사람의 손에 넘겨주었다. 기본 사람이 주님 앞에서 그들을 산에 있는 나무에 매달아 놓으니 그 일곱이 다 함께 죽었다. 그들이 처형을 받은 것은 곡식을 거두기 시작할 무렵 곧 보리를 거두기 시작할 때였다.
그때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그룹에 넘어진 천을 가져다가 다윗을 위해 쳐놓고
그 밑에 앉아서 보리를 거두기 시작할 때로부터 하늘에서 그 죽음 위로 가을 비가 쏟아질 때까지 낮에는 공중에
새가 죽음 위에 내려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수수하시기로 하지 못하게 하였다.
아야의 딸이며 사울의 첩인 리스바가 이렇게 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전해지니
다윗이 이렇게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거기에서 가지고 올라오니 사람들이 나무에 매달아 죽인 다른 사람들의 뼈도 모아
같이 하겠습니다.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지파의 땅인 셀라에 있는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무덤에 합장하였다. 사람들이 다윗이 지시한 모든 명령을 따라서 그대로 한 뒤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돌아주시기를 비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지금 은혜 시리즈를 하는데 오늘 리스바라는 여인의 사연입니다. 이 사무엘서가 쭉 있으면 그 뒤에 부록처럼 붙은 부분들이 나옵니다. 오늘 이야기하겠고 다음 주를 이야기하겠는데 그것은 기본 스토리에서는 바르기가 좀 힘들지만은 그 뒤에 이렇게 후편처럼 꼭 중요한 주제라서 이렇게 붙여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런 말씀들이 사족처럼 뱀꼴이죠. 붙어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보면은 이야기 다 하고 난 다음에도 한국말도 말 뒤끝이 중요하잖아요. 그 뒤에서 나오는 그 말이 그 사람의 속마음이 나오는 것처럼 성경에 쭉 많은 이야기 나오는데 그 속마음이 어떻게 그 사건을 보느냐는 관점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사무엘하 제일 끝에 역사선대 끝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졸지에 그 생때 같은 두 아들이 억울하게 죽은 리스바라는 어머니의 사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가면요, 이 말씀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은 어떻게 보면은 역사 이야기, 전설의 고향 같은 이야기, 이런저런 모든 것들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초점입니다. 그래 돼야 그분이 계셔야 오늘의 나의 삶에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는 거지, 억울하게 애를 보낸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수천 년 전에 일어났던 이야기를 내 인생 살아가는 것도 힘드는데 왜 그까지 간섭하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이야기를 완성해서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또 반대로 이렇게 모아졌다가 무지개처럼 확장하는 것처럼 오늘의 나의 삶의 자리에도 이분이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라는 이유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은혜의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인간이 흉기같이 변한 자신의 죄에서, 내가 말하는 거나 살아가는 것이 흉기처럼 변한 데에서 자기에게 자기를 지켜주는 거예요. 또 흉가처럼 폐허처럼 바뀐 자신의 집을, 세계를 어떻게 소망스러운 생명의 터전으로 바꾸어 주시는지 그것을 알아봅니다. 이야기를 요약하면 이런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된 이에 이스라엘의 연속으로 3년간 가뭄으로 인한 흉년이 듭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어보니까 베냐민 지파 영역에 있던 기브온 종족을 사울이 말살하고 땅까지 빼앗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알려줍니다. 이런 기브온 종족에게 다윗은 어떻게 그 원한을 풀고 주님의 소유된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 복을 빌어주겠어? 그러니까 당신네들이 복을 빌어줘야 이것이 풀려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적인 정세에도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있는 이야기예요. 그럴 때 기브온 종족은 돈이나 딴 것으로 되지 않고, 자기는 그런 권한도 없고, 사울의 직계 후손 가운데서 7명을 이스라엘에게 내린 저주를 대신 감당하는 제물로, 말하자면 액땜한다 그러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액막음하는 것으로 제물로 나무에 달기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 저주가 그것이 거기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일곱 중에 리스바는 사울의 좋게 말하면 후궁이고 첩입니다. 두 아들이 희생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어미는 그 원통한 마음을, 생때 같은 두 아들이 죽어서 달려있는데 그 어미가 그냥 그 옆에 죽음 옆에 굵은 삼베를 깔고요, 유해를 지킵니다. 마치 3년상 지키듯이요. 유해를 지키기를 가을비가 올 때까지 지속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가을비의 소식과 그 어미가 유해를 지켰다는 이 소식을 두 가지가 딱 되고 나니까 다윗이 기다렸다는 듯이 그 아비 사울의 유골과 아비의 잘못을 대신 졌던 후손들의 유골을 거두어서 고향의 선령에 합장시키는데, 성경의 맨 마지막에 끝에는 그대로 한 뒤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돌보아 주시기를 비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게 오늘의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되어 있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풀어가시는지 세 가지 소제목입니다. 사울의 죄악, 기브온의 대속, 대신 속한다는 뜻입니다. 리스바의 소원, 이 세 가지 순서입니다. 첫 번째, 사울의 죄악입니다. 성경적인 세계관, 우리가 사건이 왔을 때의 세상을 볼 때 어떻게 보느냐라는 그 세계관에는 인격적이고 관계적입니다. 인격적인 관계성이 있습니다. 비가 3년 오지 않는 것, 지금 캘리포니아 비가 안 와서 고생한다는데 있을 수 있는 자연현상입니다. 엘니뇨라 그러고 과학자들이 설명합니다. 근데 다윗은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곡절을 묻는 것은 모든 세상과 모든 사건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그분이 주권하고 계시는 인격적인 관계성, 이 가운데서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라는 것을 살펴보는 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기본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 저절로 우연히 어쩌다 실수로 된 것 없습니다. 모든 것은 주님께서 결론부터 이야기하면요. 주님께서 당신께로 우리를 가까이 하고 멀어져가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한번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일어났던 순서순서들을 어떻게 해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됐나라는 것을 보시면은 궁극적으로 어디로 와 있습니까? 여기 와서 여러분이 10년 전에 5년 전에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지금 이렇게 시간 보낼 거라고 몇 분이나 생각을 하셨겠습니까? 저도 이 자리에 올 줄은 몰랐고요.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바람은 당신 주님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역사입니다. 그래야 사니까요. 그래서 성경이 보는 죄와 그 결과도 그저 불교에서 또는 막연하게 그저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좋은 일하면은 좋은 거 오고 나쁜 일하면은 나쁜 일 오고 막연한 인과응보가 무한 굴레로 뱅뱅뱅뱅 돌아가는 그런 무한 반복의 굴레에 머물지를 않습니다. 그 사건 뒤에서 인과응보처럼 딱 톱니처럼 굴려가는 것처럼 믿기지만은 톱니바퀴는 굴러가겠지만은 그 방향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남의 집에 초대받은 손님들이 집주인은 아랑곳도 않고 다투고 싸우다가 집에 불까지 냈다고 합시다. 여러 죄목이 있겠지만은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호의와 환대를 철저히 무시하고 짓밟은 소치가 주는 모욕감은 더 깊고 큽니다. 반대로요. 집주인의 초대받은 사람들끼리 자기네끼리 너무 잘 지내고요. 집주인이 초대한 사람에 대해서는 인사 한마디도 없이 자기네끼리 잘 먹고 잘 지내다가 그냥 아무 말 없이 사라져요. 그러면 그 집주인의 입장에 있어서는 어떻겠습니까? 그래도 우리 집인데. 그래 내가 다 베풀어줬는데 감사합니다 말이 있다든지 안녕하십니까 말이 있다든지 그 정도는 있어야 예의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죄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성경의 죄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그냥 사회법규나 도덕규범이나 양심에 가책되는 행동으로 규정되는 죄 정도가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집주인 몰라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데 그 주인 몰라주고 내 것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인 대신 하나님께 대한 여러분이 그 입장이 되더라도 어떻겠습니까? 인격적으로 무시당하고 모독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관계가 멀어지고 좀 심해지면 단절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그런 죄입니다. 단순히 여기서 십계명에서 뭐 좀 어겼다 저겼다 그게 아니에요. 십계명 제일 앞에 나오는 부분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희생하고 투자했는지 그거 몰라주는 것. 그게 가장 큰 죄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십계명의 다른 죄가 나오는 것은 어차피 살아봐야 너희들 어길 줄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다 그런 줄 알고 노예로 살았던 줄 알고 그런 줄 암에도 불구하고 너를 감당해서 불러주었던 나로 돌아오라는 그것이 십계명의 근본 뜻입니다. 그 말씀대로 너희들이 잘 살아라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처방이 아니라 그 안에서 최소한 너희들이 이렇게 못 살 때 가슴 아파하고 속상해하는 그것이 있을 것이다. 그게 그것만 되더라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주인 대신 하나님이 특별히 퍼스널하게 모독으로 받아들이는 죄는 사회적인 약자와 소수에 대한 경멸, 억압, 유린, 착취하는 행위입니다. 십계명 끝나고 나면은 바로 이어서 언약서가 나옵니다. 성막 될 때까지 언약서가 한 세 장이 나와요. 거기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는 것입니다. 거기 22장 21절에 뭐라고 나오는가? 딴 죄는 이러면 이렇게 벌이 있으라 하는데 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퍼스널하게 개역 성경에는 가증스럽다라고 말을 해요. 그거는 하나님의 본성에 너무나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너희에게 못 붙여 사는 나그네를, 불법 체류자들을, 이민자들을 거기에서 그냥 이렇게 국제 결혼한 사람들을, 이런 소수자들을 학대하거나 억압해서는 안 된다.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몸부쳐 살던 나그네였다. 너희는 과부나 고아를 괴롭히면 안 된다. 다른 말로 하면 경제적인 약자라는 거예요.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서는 농사를 짓더라도요, 조건 중에 하나가 추수할 때에 싹 거두지 말라 그래요. 대충대충 추수하라 그럽니다. 그래야 밑에 거가 남겨져 있어요. 그러면은 그 뒤에 경제적인 다른 기반이 없는 사람들이 그거 이렇게 먹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게 룻기고, 그게 예수님의 조상 중에 나온 룻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갈 때에 내가 살아가는 그늘에 있어서 누군가가 먹여 살 수 있고 품어 살 수 있는 이것이 있도록 가야 그게 하나님의 너그러움과 긍휼을 주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들을 괴롭혀서 그들이 나에게 부르짖으면 나는 반드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겠다. 그게 오늘의 지금 그 기본 거민에 대한 이 모든 사건의 배경입니다.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몰라줄까 싶을 정도로 아나무인으로 통치를 부인하고 거부하는 반대 행위가 긍휼 없이 행동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죄짓지 않으려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제일 미니멈이에요. 우리가 결혼생활할 때 간음하지 않으려고 결혼생활합니까? 그거는 제일 밑에 그거예요. 미국 땅에 오셨을 때 교통법규 잘 지키려고 미국 땅에 오셨습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은 내 마음에 있는 너그러움, 넉넉함, 자비를 키우는 터전이고 은혜를 전해주는 통로입니다. 그게 우리의 기준입니다. 두 번째, 기부원의 대속입니다. 대속한다는 것 대신 속하는데 하나는 재물, 두 번째는 시간입니다. 대속 재물의 원리는 레위기 4장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제사의 원리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나옵니다. 그 원리에 대해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범죄를 짓는 거 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죄를 짓는 거 하고요. 비중이 같아요. 비중이 같습니다. 근데 제사장이 죄를 짓는 비중이 더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어쩌나 저쩌나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제사장의 입장, 저는 제사장 아니에요. 똑같은 여러분과 같이 똑같은 같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들인데 현재로서는 이 교회 안에서는 제가 제사장의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생 목사 아닙니다. 제 PC에서는 목사 딱 해서 사역직 없고 3년 지나면은 거기 대해서 그거 뗍니다. 한번 목사는 영원한 목사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온 직분이지 그게 평생 따라가는 거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성도 누구누구, 형제 누구누구 그거로 다 쓰세요. 나머지는 다 거품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이 원리가 똑같이 적용이 돼요. 한번 자세히 들어보세요. 특히 기름 부음을 받고 임명받은 제사장이 죄를 지어서 그 벌이 백성에게 돌아가게 되었을 때에, 그러니까 사울의 경우도 기름 부어서 제사장, 왕, 선지자는 기름 부어서 됐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장이면은 그 가정의 가장으로서 기름 부은 입장이에요. 그럼 왕입니다. 그 제사장이 지은 죄를 용서받으려면 속대 가운데서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를 골라 속죄 제물로 주에게 바쳐야 한다. 자기 잘못이 없어야 제물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도 빚져가지고 있는데 거기 대해서 어떻게 또 남의 돈까지 갚아준다고 합니까? 안 되는 말이에요. 그는 그 수송아지를 주 앞 곧 회막 어귀로 끌고 가서 그 앞에 주님의 앞이란 뜻이에요. 어귀로 끌고 가서 성막 앞에 끌고 가서 그 수송아지의 머리 위에 손을 얹은 다음에 그게 안수하는 겁니다. 죄의 전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안수기도 받을 때에 살펴보고 받으셔야 돼요. 안수라는 것은 전가예요. 아무나 모르는데 저는 함부로 안수 내 머리에 손 못 대게 합니다. 주지도 않고요. 그리고 거기 대해서 조심하고 닦아서 해야지. 왜냐하면 안수라는 것은 거기 대해서 기름 붓고 전가예요. 그 사람에 있는 거가 어떻게 올지를 모르는데 거기 대해서 아무나 그저 받으면 좋겠다고 머리 디미는 일 없기를 바랍니다. 살펴보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열심도 중요하지만은 지혜가 더 중요합니다. 가지 않아야 될 길은 가지를 말아야 되고 품지 않아야 될 생각은 품지 않는 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주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아야 한다. 잡는데 주님 앞에서 잡아야 된다. 그리고 8절에는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고 임명받은 제사장이 그 사람 말고요. 다른 기름부 다른 제사장이 그 송아지의 피를 얼마 받아서 그것을 회막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직접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피를 찍어서 우리가 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성소와 지성소사의 휘장 있잖아요. 막는 휘장. 우리가 성막 공부할 때 배웠잖아요. 거기에 휘장 앞에 7번 뿌려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듯이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신 것도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고 사람을 회복하시는 것도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7번이란 것은 하나님의 그 숫자예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송아지가 무슨 죄가 있다고 죽어야 합니까? 주인 잘못 만나서 주인들의 잘못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사울의 후손들은 그 아버지가 자행한 학살과는 아무런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야 희생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흠없는 가족이라는 연고로 책임을 대신 지고 죽음을 당하는데 기부온 사람들이 사울의 고향 기부아 앞에서 7명의 희생을 요구합니다. 잘못을 행한 사람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또 7은 하나님의 하실 일이란 표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7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기브온의 거민들이 제 성전을 많이 섬겼어요. 제사의 원리가 뭐라는 것을 이분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원리에 근거해서 지금 요구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사울의 잘못은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희생하심으로 감당하실 것이라는 예표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죽었을 때에 수 없는 인간의 죄로 7번씩이나 수도 없이 핏빛으로 더럽혀진 휘장이 죽으셨을 때 갈라져서 더 이상 휘장이 필요가 없게 되었는 것은 이제는 너희들의 모든 죄, 너희들의 모든 허물은 내가 내 몸을 갈라가지고 그것을 감당했으니까 이제는 죄책감에 눌려가지고 또는 그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라는 선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성화의 기본이에요. 이것이 조금 말로 표현하면 거룩한 뻔뻔함입니다. 나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것 주님 때문에 떳떳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기독교적 세계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들어오셔서 사랑의 은혜를 내 모든 인생에 잘못되고 그릇된 것을 그분이 7번으로 다 정리하시고 회복해 주신다는 것. 두 번째, 대속은 시간도 대속해야 됩니다. 내 인생의 사건도 대속돼야 볼 건 아니야. 아, 이거 왜 됐을까? 이런 거 주님께서 다 완성시키겠다는 약속이에요. 내 인생의 허물뿐 아니라 내가 잘못 산 인생의 시간들도 궁극적으로 전부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그분이 완성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썰물이 되면은 내 인생에 이렇게 들쑥날쑥 암초들이 있지만은 여러분, 거기에 망망 깊은 대해로 물러 덮어버리면은 관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저 바다 밑에 저 밑에 있는 것이고 그 위로는 배들이 다닐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강 같은 은혜 바다 같은 은혜가 없어지면 내 인간의 모습이 나오지만은 그것이 은혜가 들어올 때는 그것이 상관이 없는 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어떻게 신앙생활 오래 했다 하더라도 죄 짓는 순간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으로 취급하십니다. 그 아는 것만치 그것이 나의 가슴에 역사하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은 것만치 바른 사람에게도 넉넉한 마음으로 역사하는 것이 사람이 훌륭해서 사람이 인격의 수양을 많이 해서 하는 것과는 근본 출발점이 다른 것이 옳습니다. 시계 바늘이 시간이 아니고 몇 시간이냐고 산술적으로 계산하는 시간이 시각이 아닙니다. 시계와 시간과 시각이라는 것은 때입니다. 시간에 의미가 부어질 때에 때가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있어서 그냥 허무하게 지나갔다 이 시간으로 지나갔는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오늘이라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님께서 지금이 구원의 때라 지금이 은혜의 때라 그 때로 바뀌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의 생명을 역사하는 그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이사야서에 나오는 지금이 그때라라고 말하는 때가 그때고 그때가 지금이라는 이때입니다.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의 두 아들이 희생당한 때는 4월 5월 보리를 추수하는 때라고 기록합니다. 그때가 여러분 성경에는 흔히 맥추절이라고 부르는 유월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그 말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유월절 기간이 어떤 기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그 희생제물이 발라서 출발 시작된 구원의 역사가 애굽에서부터 출발해서 시작되는 그때가 유월절 기간입니다. 팔레스타인은 이때부터 건기가 시작돼서 여름 내까지 건기가 되고요. 비가 안 오는 건기가 돼서 가을비가 내리는 그때가 10월달까지입니다. 그래서 4월달에 보리 추수하고 5월달에 밀 추수하고 10월달 되면은 그때 모든 것을 이렇게 추수하게 되는 모든 추수를 하게 돼서 그때가 어느 때가 되는가 하면은 그때 가을비가 오면은 그때부터 우기가 비가 오는 우기가 시작돼서 겨울이 우기입니다. 그래서 가을비 오는 비를 이른비라 그래요. 그냥 그때 비가 와야 메마랐던 땅에 물이 적셔져서 우리도 농종사할 때 물이 있어야 농농사할 거 아닙니까? 아니면 밭농사로 바꾸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파종을 하는 그때가 이른비입니다. 그때가 가을비입니다. 한국의 학제와는 다르게 미국에 왔을 때 처음 적응해야 되는 것이 학제가 9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돌아가가지고 우리가 여름 때 봄까지 하고 여름 때 되면 쉬는 것도 아마 이런 시스템을 따른 것이 아니었는가라는 저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3년간이나 비가 오지 않아서 파종을 못해서 모두가 기다리던 이른비로 울리는 가을비가 내리는 10월절은 10월달은 장막절로 불리는 절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유대인의 3대 절기 유월절 그리고 50일 지나면 오순절, 44, 77, 49, 그리고 첫 번째 50주, 그래가지고 49, 한국에서는 49제 뭐 말하지만 성경적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그 오순절, 다섯 번째 순이 돼서 오순절, 5월달에 지나고요. 그때가 밀추수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수장절, 이때가 10월달이 가을비가 내리는 때입니다. 그때까지 그 리스바가 그것을 유해를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가을비가 내리자 3년 동안 사실은 비가 안 왔다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전체에 드리워진 3년 가뭄의 저주가 거두어진 희년의 사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왜 3년이란 말이 나올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 7년마다 우리가 지금 일주일마다 7일마다 안식일 그래서 지금 주일날은 안식 후 첫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안식일이 아니고 주일인 것은 안식 후 첫날은 새로운 출발이에요. 그래서 주일날이 끝나는 것이 아니 이때부터 시작입니다. 그게 안식 후 첫날이에요. 그게 8일째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때는 8일째 듣는 거가 구약의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매 일주일마다 새로운 안식일이 오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매 7년마다 경작을 하지 않고 쉬어라 그래요. 그러면서 그때는 6년째, 2년째를 주겠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파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먹고 살고 하는 것은 그 해에 2년째 거를 줄 테니까 그걸 갖고 먹고 살아라 라고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파종하지 못하니까 임의적으로 자의적으로 흉년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안식년이 7749에서 일곱 번째가 되면은 49년째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는 안식년 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 해에 일곱 번째 그 다음 따지면은 여덟 번째가 되겠죠. 그 해는 신년이다. 주블리다. 그래서 이렇게 기쁨의 해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다. 라고 말해서 1년도 일하지 말라 그래요. 파종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자 그러니까 얼마 동안 파종을 못하고 살아야 된가 하면은 흉년처럼 자의적으로 흉년이 3년 동안 들어야 돼. 하나님께서 이때에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때에 내가 3년째를 양식을 먼저 주겠다라고 약속하세요. 요즘 경제적인 말로 말하면은 불황이 오는 겁니다. 7년째마다 오고 그리고 50년째 오고 경제학자들이 비슷한 주기라고 그래요. 그런데 한 가지 원리는 그때가 무슨 원리인가 하면 희년때가 되면은 땅 주인이 아무리 부정적으로 부정축제로 땅을 남의 땅을 많이 가져도 그때 되면은 원래 주인으로 다 돌려줘야 돼요. 돈이 없어서 또는 경제적으로 능력이 부족해서 자신의 잘못으로 자신의 돈이 없어 몸을 팔아야 됩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해방을 선언하는 때입니다. 그 모든 것이 그때로 돌아가는 때입니다. 그래서 3년간의 흉년은 49년, 50년, 51년까지 추수 때까지 기간입니다. 지금 다윗이 뭘 보고 있었는가 하면은 유월절에서 장막절까지 아들 7명이 나무에 달렸어요. 저주받은 재물입니다. 그런데 장막절이 되니까 드디어 그 저주가 가시고 이른비가 온 것은 하나님께서 희년의 때 새로운 은혜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사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머지 역사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저기 2장 18절에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으시면서 은혜의 해를 선포하셨다라고 하시고 지금이 주블리 희년이다 은혜의 때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곱 명의 유해는 온전히 유월절에서 시작해서 오순절을 걸쳐서 장막절까지 나무에 달려있은 것은 바로 이들의 죽음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죽음으로 인류를 구원하실지를 예표하는 일을 감당하실 것인데 그것을 주님 앞에서 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내가 고통받고 내가 속상하고 내 인생에 잘못된 것이 억울하다라고 리스바야 네가 억울하냐? 그것이 궁극적으로 너의 억울함을 풀 것은 내 아들을 지금 사울의 집 앞에서 했다는 것은 퍼스널리 아프다는 것이에요. 양을 갖고 와도 남의 양을 훔쳐서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양을 데리고 들어가요. 유월절 양을 데리고 들어올 때도 양을 잡고 어린 양을 데리고 들어와서 얼마나 귀엽습니까? 그 양을 일주일 동안 자기가 데리고 있다가 죽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애완동물처럼 자기가 거기 어태치가 되고 거기 대해서 가슴이 아플 때에 그것을 찌를 때에 죄라는 것이 얼마나 큰 아픔이 있다는 것을 네가 느껴야지 이 시대에 있어서 용서해 주니까 뭐 해 주니까 죄가 아무것도 아닌 것 마냥 생각하는 것이 그게 아닙니다. 은혜가 값싼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아픔을 느끼는 것이 그나마 미루어서 짐작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희생을 베풀으셨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디딤돌로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은 자이다 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사울이 잘못을 하였지만은 아마 우리 모두는요 그럴 입장과 권세가 없어서 그렇지, 사울 그 전에까지는 정말 이스라엘 중에 그런 겸손한 사람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권력을 주니까, 저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것이 아니면은 나는 내 인생은 안 된다라고 집착을 하니까 거기에서 괴물이 만들어집니다. 사울과 우리와의 차이는 기회의 차이지 사람이 원래 못돼서 그런 차이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인생의 것을 해결해 주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후회스러운 장면들, 속상한 장면들 이런 거 많이 있습니다. 가슴만 생각해도 아리는 장면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아니다. 안식일과 안식년과 내 인생에 있어서 신년까지 50년에서 안 되면 그 다음 50년 또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널 인생에 있어서 완전한 인생으로, 완벽한 인생으로 강물처럼 채워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시간 좀 갔지만은 마지막 희년해야 이게 돼요. 이 여자 이야기해야죠. 리스바의 희년입니다. 다윗이 그 유해들을 모아서 그 선조의 선령의 장례를 치르라고 한 것이 왜 그랬을까요? 왜 이 여인이 그 사체를 보존하는 데 전력을 기울였는지 그 어미의 마지막 소원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애굽 땅에 죽으면서도요, 요셉이 애굽 땅에서 죽으면서도요, 거기서 잘 돼갖고 죽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절대로 나를 이 이집트 땅에서, 세상에서 출세하고 잘 살았지만 이 땅에서 나를 묻지 말고 내 고향의 선령에 가서 묻어라. 뭘 그래 우리가 풍수 지리가 좋아서 그랬겠는가. 그래봐야 그 자손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그 하는 말씀이 뭔가 하면은 내 유골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파놓은 무덤에다 장례를 치라는 것은 이 땅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유업이 기다리며 지금 내 현실이 내 세계의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 그분이 약속할 성취를 약속할 미래가 있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조상의 묘에다가 장례를 치르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것은 맨발 땅 아무것도 안 주시고요. 무덤 하나만 줬잖아요. 죽고 난 다음에 나머지 믿고 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유업이 되겠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다윗이 비 안 오게 해달라, 비 오게 해달라 이런 말 안 했어요. 다윗이 뭐라고 말한가 하면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이 백성을 회복시켜 줄 수 있겠느냐고 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은 내가 지금 나의 죄로 인해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걸림돌이 됐어요. 이것을 당신네들이 그것을 풀어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시는 이 땅에서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유업에 대해서, 약속에 대해서, 소망에 대해서, 여기 대해서 이것을 회복시켜야 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리스바가 아들들을 속죄 제물로 내어주는 것은 와서 끌고 가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가 아무리 붙잡아도 자기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이지만 자기가 양보할 수 없는 한 가지는 이 아들들에게 유골이라도 없으면은, 장례를 치러서 가지 않으면은, 열왕기상이나 하에 보면은 이스라엘 왕 중에서도 잘한 왕들은 왕조의 선열에 묻혀졌다 그러고요. 그리고 조금 덜 했으면은 다윗성에 묻혀졌다 그러고요. 그리고 좀 더 못했으면은 자기 궁 밑에 묻혀졌다 그러고요. 좀 더 못했으면은 그 뼈를 찾을 수도 없다라고 말해버려요. 그것이, 그 배경은 이런 약속에 대한 반열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리스바가 양보할 수 없는 한 가지는 내 자녀들에게 언약의 백성으로서, 유업의 상속자로서 이 신분이었습니다. 유골이 없이는 선령의 장사를 치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월호 사건으로도 300수십 명의 생떼 같은 자녀를 잃은 노 부모들을 어떻게 우리 시대의 리스바들인데 그 마음을 어떻게 누가 얼마나 위로하고 어떤 청문회 한다고 해서 궁극적으로서는 누가 해결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내 인생의 최종의 의미와 궁극적인 보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실 유업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죽으실 때에 예수는 자기 무덤 없었어요. 아리메데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가 죽을 때까지는 두려워서 떨다가 예수가 죽는 걸 보고 나서야 자기가 모든 것을 내어놓고 사람들에게 눈에다가 눈총날 걸 각오하고 자기가 자기 죽으려고 해놓았던 그 무덤을 요구를 해서 그 무덤에다가 장례를 지냅니다.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에 사울의 무덤과 그 자신들의 일곱 명의 아들의 무덤은 합장한다는 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 무덤은 우리의 모든 죄와 유골과 속죄 제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묘가 합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일이 지나서 금요일날 죽고요. 안식되기 전날에 죽고 안식일 지나 안식 후 첫날 제8일째 부활절 때에 제일 먼저 그 무덤에 가서 부활된 주님을 영접하고 슬픔으로 갔다가 기쁨으로 맞이했던 사람들, 예수의 무덤을 제대로 시신을 염도 못했는데 싶어서 올라가면서 염할까 올라가면서 그 무덤에 굴이 막혀져 있는데 그것을 누가 굴려줄까 그 걱정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예수가 먼저 나타나셔서 부활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리스바의 한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부활된 예수를 만나러 간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갈 곳이 그곳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 외에는 아무도 위로를 받아줄 데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찾아온 그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제8일에 부활의 생명으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있어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궁극적인 소원, 여러분의 한 맺힌 거, 저의 한 맺힌 거, 궁극적으로 그분과 같이 합장되고 그분이 제8일째 우리를 부활해 주셔서 부활의 기쁨으로 우리의 생애를 이루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신 다음에 강연기 선교사님 마무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세상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달리시게 하시고 또 고초와 고난을 겪은 후에 죽으시며 다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인치셨사오되 그로 인하여 우리로 하여금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능력 주실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께서 저희들에게 기름 부으심이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그때 예수 하나님의 신이 임하지 않아야 하였더면 우리는 이 땅에 살 능력을 상실하고 불쌍하고 천박한 가운데서 이 세상에 참 쓰레기 더미 속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인데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상한 심령들을 고쳐주시기 위하여 또 죄악에 포로된 자들을 놓아주시기 위하여 죄의 굴레에 갇혀있는 저희들을 벗겨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희들에게 자유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마음판에 새겨지고 저희들의 마음판에서 떠나지 않아 항상 살아가는 길목 가운데서도 언제나 새로워지며 하나님 앞에 귀한 아들, 딸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까지도 인도하셨사오. 이 땅에 거하는 그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같이 하셔서 나중에 하나님 연대하여 잘했다 칭찬듣는 작은 종으로 일컬음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새 찬송가 313장, 통일 352장,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신 은총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시 자가에 흘리시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내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법의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